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18일 전날 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선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가 증오 범죄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사건은 역사가 깊은 흑인 개신교회에서 일어났고 목사를 포함해 9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한편 찰스턴 경찰 당국은 용의자인 사우스캐롤라이나 렉싱턴 출신의 21살 백인 남성 딜런 루프가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루프는 노스캐롤라이나 쉘비 소재 시설에 구금 중입니다. 사건이 난 이메뉴엘 교회는 19세기 초에 세워졌고 이 건물은 미국 남부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흑인 교회입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점차 개선되고 물가는 완만히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제보고서들이 18일 발표됐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6만 7천 건으로 집계돼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직자가 줄어든 것은 기업주들이 미국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 반등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유가가 최근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달에 비해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등 변동폭이 큰 상품 위의 물가는 1.7% 상승해 미국 중앙은행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에 비해 다소 낮았습니다. 이 밖에 미국 달러화의 강세로 미국의 수출량은 올 들어 수개월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높아지면 해외에서 미국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오늘 2020년에 미국 10달러 지폐에 여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새로 제작된 10달러 지폐는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수정헌법 비준 100주년에 맞춰 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10달러 지폐에는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이콥 루트 미 재무장관은 17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더 뉴텐이라고 불리는 캠페인을 벌여 어떤 여성의 초상화를 선택해야 하는지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성이 미국 지폐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1896년으로 당시 1달러 지폐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부인 마사 워싱턴 여사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를 향해 지구의 환경적 재앙을 막기 위해 온난화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 발표한 가톨릭 교회 회칙에서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과학적 증거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금세기 중에 기후변화로 인해 전례 없는 환경 시스템 파괴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빈국들을 착취하는 세계 강대국들의 경제 체제가 지구를 막대한 쓰레기 더미처럼 만들었다며 이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체 없이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치적 또 경제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오염도가 높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이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를 부채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남아 국가인 태국에서 중동호흡기 중후군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라자타 나빈 보건장관은 18일 중동국가 오만 출신 사업가에 대한 두 차례의 검사 결과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장 치료를 위해 태국을 찾은 이 남성은 현재 전염병 치료를 위한 전문 시설에 격리돼 있습니다. 라자타 장관은 또 환자와 함께 입국한 가족 3명도 별도의 시설에 관찰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행기로 태국에 입국할 때까지만 해도 이 환자는 메르스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심장 치료를 위해 태국 내 한 병원에 입원한 뒤 피로와 호흡 곤란을 처음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이 스페인의 2-0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사상 처음으로 국제축구연맹 FIFA 여자 월드컵 16강에 올랐습니다. 한국이 여자 월드컵에서 승리를 거둔 것도 이번이 처음으로 6경기 만에 1승을 올렸습니다. 세계 뉴스 이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이현철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해법을 모색할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오는 23일 서울에서 문을 엽니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국무부가 북한 등을 대상으로 한 비확산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ince 2006, it has provided only six reports covering 2006 through 2011.
유엔은 최근 북한의 감염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오는 23일 서울에서 문을 엽니다. 개소식엔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직접 참석해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 현안임을 분명히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개소식이 오는 23일 사무실이 입주하는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인권 피해자 등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자료 축적을 위해 현장 기반 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 데 따라 추진돼 왔습니다. 이런 권고에 따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직접적 인권 피해자인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민간 단체가 가장 많은 한국을 최적의 입지로 보고 그동안 한국 정부와 작업을 벌여 이번에 서울에 현장 사무소를 열게 됐습니다. 이 소식통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현장 사무소장을 내정했고 대여섯 명의 직원 선발도 모두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한국 정부는 지난달 현장 사무소 설치를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함으로써 법률적인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개소식에는 특히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전 세계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수장으로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이번 방안은 지난 2010년 나바네템 필레이 대표의 비공식 방안 이후 5년 만의 일입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방한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가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된 현안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개소식 다음 날인 24일엔 연세대학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해 포괄적인 인권 문제를 주제로 강연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소식에는 또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참석하지만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나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은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통은 개소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에 현장 사무소 직원들은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한국에서 탈북자와 북한인권 민간단체들과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서울 설치에 줄곧 반발하며 방관하지 않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에도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미국의 각본에 따라 주권국가를 의도적으로 모해하기 위해 꾸며낸 불법적인 기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사무소 문이 열리는 것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며 미국과 추종 세력이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울릉도 근해에서 표류하다 한국의 해경에 구조된 북한 선박과 선원 5명을 어제 동해 북방한계선 NLL 선상에서 북측으로 송환했습니다. 한국의 해경은 지난 16일 오전 울릉도 근해에서 표류하는 북한 선박을 발견해 수리한 뒤 북측 지역으로 이동시켰지만 17일 표류하는 선박을 다시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측 해상에서 북한 선원을 구조해 북측에 인도한 것은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12일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 2명을 같은 달 23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등을 대상으로 한 비확산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불법 행위를 의회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제재가 몇 년씩 미뤄져 왔다는 겁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라 이들 나라의 대량 살상무기 관련 물자나 기술을 이전하는 외국인들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국무부가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 차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제재 근거로 삼습니다. 하지만 미국 회계감사원은 국무부가 법정 의회 보고 기한을 번번이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ince 2006, it has provided only six reports covering 2006 through 2011 instead of the 18 reports that INCSA required.
회계감사원의 토마스 멜리토 국제관계무역국장은 17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중동 북아프리카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2006년 이후 국무부가 제출한 보고서는 6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내도록 돼 있는 보고서를 평균 16개월 걸려 제출한 건데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규정에 따라 지난해까지 제출했어야 할 18건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입니다. 그나마 국무부가 외국인의 불법 행위를 적발한 뒤 이를 의회에 보고하는 시점 역시 점점 더 지체되고 있다고 멜리토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States' delays in reporting on transfers have also recently increased, growing from 26 months for the 2010 report to 36 months for the 2011 report.
2006년 발견한 불법 행위를 22개월 뒤에 제출한 데 이어 2007년 사건들을 31개월 뒤에, 2008년 사건들을 29개월 뒤에, 그리고 2009년 사건들을 24개월 뒤에 보고했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이후 2010년 사건들을 26개월 뒤에 제출하고 2011년 사건들을 무려 36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보고했습니다. 또 2012년 적발한 행위를 31개월 지난 현재까지도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이 북한 등의 민감한 물자나 기술을 제공한 외국인을 적발해도 실제로 제재를 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욱 늘어납니다.
On the state's process, the actual interval between the transfer and the opportunity to impose a sanction has been considerably longer.
멜리토 국장은 국무부가 2011년 적발한 23명의 외국인들을 2014년 12월에야 제재할 수 있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멜리토 국장은 단 한 건의 무기 이전 행위라도 확신할 수 없을 경우 보고 전체를 늦춰버리는 국무부의 관행을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할 것을 국무부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실 해인이 미군 전략사령관이 오는 21일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민구 한국국방장관을 예방하고 최윤희 합참의장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한국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국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해인이 사령관의 방한이 오는 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주요국을 순방하는 차원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핵무기 운용뿐 아니라 외부의 대량 살상무기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임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유엔은 최근 북한의 가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는 북한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도, 함경남도 일대에 가뭄 피해가 심각하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 로마 본부의 조이 존슨 대변인은 1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최근 가뭄으로 밀과 보리, 쌀 등 이모작 작물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상황이 악화되면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전체 곡물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가을작황에 가뭄이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곡물 수확량이 감소할 경우 영양실조에 걸리는 어린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주간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전역에 44만 1,560 정부의 모내기 한논에서 13만 6,200 정부의 변모들이 말라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강수량이 평년 대비 61%에 불과해 100년 만에 가장 심각한 가뭄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는 모내기철인 지난달 강수량이 이보다 더 적은 평년 대비 57%에 그쳤습니다. 한국통일부는 가뭄이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진다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5에서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이달 말 종료되는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존스 대변인은 관련 절차가 곧 확정될 것이라며 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하는데 2,8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북한 8개 도 내 어린이와 임산부 18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 강화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사업에는 1억 3,70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17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55%인 7,500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100년 만에 극심한 가뭄을 호소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북 지원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 북한의 극심한 가뭄 피해에 대한 입장을 묻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고 북한 역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no plans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at this time, nor has North Korea requested U.S. assistance.
이 관계자는 미국은 세계 어디서든 해당 지역의 식량 부족 수준, 다른 나라의 부족 상황,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식량 전달 가능성을 고려해 지원을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일에도 VOA에 북한의 요청이 없었으며 대북 지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 대북 지원을 계속하기 어려웠던 핵심 원인으로 분배의 불투명성을 꼽으며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지원이 전달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분배 실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지난 16일은 유엔이 처음으로 기념하는 국제 가족 송금의 날이었습니다.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고향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 가족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장려하기 위한 날인데요. 해외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역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송금 수수료가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Happy International Day for Family Remittances.
Happy International Day of Family Remittances.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첫 국제 가족 송금의 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다.
When I send money home, it's about 2,000 pounds.
It's like 100 pounds.
150 pounds.
Sometimes 100 pounds. Sometimes 150.
해외 노동자가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의 액수는 그야말로 각양각색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이런 송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16일을 처음으로 국제 가족 송금의 날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이날 성명에서 176개 회원국이 지난 2월 만장일치로 국제 가족 송금의 날을 결의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해외 이주민들이 본국에 송금한 돈이 미화로 4,36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개발국들에 지원하는 공식 원조보다 3배 이상 많고 지역별로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의 짐 세어 홍보담당관은 16일 VOA에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가족에게 보내는 돈은 가족의 생계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과 저축, 효율적인 투자를 증대시켜 빈곤 탈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의 카나요 누완제 국제농업개발기금 총재는 이날 전 세계 400여 인사가 참석한 기념식에서 해외 이주민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별과 희생이란 아픔 속에 희망의 이야기를 써나갈 뿐 아니라 가족과 국가 발전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해외 이주민들 가운데는 한국과 미국 등지에 정착한 탈북민 3만여 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탈북난민 김모 씨는 해마다 한두 차례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16일 VOA에 형편이 좋은 미국 내 탈북난민들은 1회에 $5,000 정도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다 $5,000 정도를 보내요. 돈이 가면 일단 가면 본인도 먹고 또 거기서 돈 가지고 장마당에서 장식도 하고.
한국에 정착한 많은 탈북민들 역시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12월 탈북민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거의 60%가 송금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해 평균 $900에서 $1,800를 보낸 이가 36%로 가장 많았고 $1,800에서 $2,700를 보낸 비율이 17%였습니다. 이 단체 임순희 연구위원은 VOA에 탈북민들 가운데 저소득층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가족에게 생계비를 꾸준하게 보내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조금 더 힘들고 어렵지만 일하면서 그 저축했다든가 모아준 돈을 혹은 가끔 뭐 빚을 내서라도 가족에게 보내는 케이스들은 여전히 많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들은 한국 내 탈북민 6, 7천여 가구가 한 해 평균 가족에게 1,000에서 $2,000를 보낸다면 적어도 $1,000,000 정도가 북한에 유입되는 셈이라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에서 달러의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존 박 연구원은 과거 VOA에 탈북자 가운데 70% 이상이 함경북도 출신이라며 이들의 대북 송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탈북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는 16일 VOA에 탈북민들이 보내는 외화의 위력은 국경 도시들에서 특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만은 해산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해령 시장이나 청진 시장에서는 적어도 탈북자 가족들이 그 시장에서 통제하는 그런 유동성 그 달러의 외환의 총 거래량이 그 5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이제 할 정도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에서는 탈북민들의 해외 송금에 대해 흥미로운 비유가 유행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의 신민여 대표는 과거 행사에서 일본의 한인들의 대북 송금을 비유하는 후지산, 중국 내 탈북민들의 송금을 뜻하는 백두산, 그리고 한국 내 탈북민들을 뜻하는 한라산 줄기 가운데 한라산이 최고 인기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북한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줄기가 바로 한라산 줄기라고 합니다. 이런 그 돈이 북한 사회 내부에 굉장한 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보내는 송금은 가족의 생계나 지역 경제뿐 아니라 체제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 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는 탈북민 가족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지방관리들이 오히려 뇌물을 받고 공생하는 구조가 북한에 만연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얼마 보내왔느냐, 언제 받았냐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가족들한테 협박을 해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편을 봐주고 그들한테 어떤 뭐 좀 유익한 정보를 사전에 준다든지 이렇게 협력하면서 공생하는 그래서 이제 탈북자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 체제의 어떤 감시 그런 통제 시스템이 아래 말단에서부터 이제 그 와해되는 그게 물타기가 되는 그런 현상이 아주 가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북한에서 돈의 힘이 커지고 탈북민들이 송금과 함께 가족에게 알려주는 외부 정보가 장마당을 통해 확산되면서 체제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탈북민들이 보내는 돈의 위력이 계속 커지면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의 목적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지난해 탈북민 12,7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탈북했다는 응답자가 21.5%에 달했습니다. 과거엔 식량 문제와 자유를 찾아서 탈북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이젠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이주 노동자 차원의 탈북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20에서 30%에 가까운 대북 송금 수수료는 여전히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금액입니다. 정상적인 국제금융망이 아닌 북중 국경 지역의 중개인들을 거쳐야 하고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엔 국제농업개발기금은 16일 높은 수수료가 해외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이라며 현재 국제 평균 수수료는 7.9%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수수료는 세계 평균치보다 3배 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미 탈북 난민 김모 씨는 폐쇄된 북한의 가족에게 돈이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래도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그래도 돈이 가는 것만 해도 만족한 거지 않아요.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의 민간 단체가 최근 북한에 묘목 17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 나무 65억 그루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동부 뉴저지주의 본부를 둔 민간단체 원그린 코리아 무브먼트가 최근 함경북도에 묘목 17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 단체의 이춘호 사무총장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사흘간 함경북도 라진선봉 지역에서 현지 주민 수백여 명과 함께 묘목을 심었다고 말했습니다.
4년생으로 이깔나무 낙엽송이라고 하고요. 북한에서도 종비나무 백송이라고 하고요. 그 잣나무 홍송이라고 하는데 그 세 종류를 해가지고 17만 본을 이제 세 군데에 가서 심고 왔습니다.
이번에 나무를 심은 지역은 두만강 유역 국경 지역과 라선시 선봉 지역 청학 묘목장, 라선시 원정 지역 인근 야산으로 이 단체 관계자 16명도 참여했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선봉 지역의 청학 묘목장을 통일 종합 양묘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남과 북의 공원을 만들어서 남쪽의 나무를 북쪽 공원에 가서 심고 북쪽의 나무를 남쪽 공원에 심어서 나무들이 먼저 왕래를 하도록 하자는 운동입니다. 기후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무들이 순화 과정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다면 나무들부터 먼저 서로 옮겨서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자는 운동입니다.
지난 2013년 1월 설립된 원그린 코리아 무브먼트는 2002년부터 활동해온 러브 포 올 네이션스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러브 포 올 네이션스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다 2006년부터 북한 산림녹화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나무 65억 그루를 심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억 그루를 목표로 잡은 것은 총 200만 헥타르에 달하는 북한의 헐벗은 산을 푸르게 하려면 헥타르당 3,000 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12월 이 단체에 수림화와 원림화를 위한 65억 그루의 나무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지원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또 이 사업을 위해 평양에 상설 사무국과 전화를 설치해 통신을 보장한 데 이어 교통과 자유로운 출입국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사무총장은 지난 10년간 함경도와 평안도, 황해도 등에 50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춘호 사무총장은 남과 북이 가능한 빨리 만나 한반도 산림 녹화와 미래의 환경 문제에 대해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0년 긴 세월을 지나면서 서로가 많은 변화와 질곡을 겪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서로 만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것은 뒤로 하고요. 서로가 하나였던 것 그리고 하나인 것을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가능한 빨리 8월 초경에 러시아나 중국에서 산림 녹화와 미래의 환경을 위한 예비 실무자 모임을 제안합니다.
이춘호 사무총장은 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남북한이 정치와 상관없이 교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5 광주 학예 유니버시아드 개막을 보름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북한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측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로부터 안전하게 선수단을 맞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장인 윤장현 광주시장은 18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한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모든 편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광복 70주년에 열리는 이번 대회가 남북 교류 활성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문 의료진들이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대회 참가 선수단과 응원단은 입국에서 출국까지 철저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아울러 150만 광주 시민은 따뜻한 동포회로 북측 선수단을 환영할 준비를 마쳤다면서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월 광주 유니버시아드 참가 의사를 밝힌 북한은 지난 3일 공식 참가자 명단 등록을 하지 않았고 15일 마감된 추가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과 협의해 오는 25일까지 참가 등록을 연기하고 북한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원회 이지영 주무관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좀 늦게 제출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대회 개막 전까지 지켜봐야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메르스의 확산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국가비상방역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평양 순안공항과 국경 지역에 대한 위생 검역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한국의 메르스 확산 사태를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의 14일 보도 내용입니다.
지금 남조선은 치명적인 메르스 전염병이 전 지역은 물론 사회 각계층과 괴뢰군, 경찰 등에까지 걷잡을 수 없이 전파되면서 일대 공포와 혼란 침체에 빠져있다. 사망자와 감염자, 격리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북한은 지난 3월 참가 신청 접수 당시 육상과 다이빙, 기계체조, 리듬체조, 탁구, 유도 등 6개 개인 종목과 여자 축구와 여자 핸드볼 등 2개 단체 종목에 임원과 선수단 등 10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일 현재 광주 유니버시아드 참가자 명단 등록 결과는 140개국의 13,116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B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리고,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면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홍콩 입법원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한 행정장관 선관이 부결됐습니다. 미국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순위파 무장세력 ISI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이라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전 세계 난민 수가 6천만 명에 육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과 관련된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홍콩 입법회는 홍콩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 입법기관인데요. 홍콩 행정부가 제출한 행정장관 선거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8일 표결에 붙였고 결국 부결됐습니다.
당초 입법회 내 새 행정장관 선거안을 지지하는 의원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네, 홍콩 국회, 그러니까 입법회 의원이 모두 70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행정장관 선거안을 지지하는 이른바 제도파 의원들이 반대하는 범민주파 의원들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선거안을 채택하기 위해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하는데요. 이날 범민주파 의원들이 직결해서 선거안을 부결시킬 겁니다. 이날 입법회 의장이 표결을 시작하려 하자 제도파 의원들은 휴회, 그러니까 좀 쉬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제도파 의원들이 대거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표결은 찬성 8표, 반대 28표, 기권 1표였는데요. 범민주파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그동안 행정장관 선거안을 두고 홍콩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심했는데요. 행정장관 선거안의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홍콩 행정장관은 말 그대로 홍콩의 최고 국정책임자입니다. 행정수반인데요.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에 총독이 있었다면 중국으로 이양된 후에는 행정장관이 바로 홍콩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새 선거안은 오는 2017년에 열리는 차기 행정장관 선출 방법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홍콩 행정장관은 간접 선거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홍콩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2017년부터는 직접 선거를 통해 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후보 선정 과정을 두고 논란과 갈등이 있는데요. 중국, 그러니까 베이징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장관 선거안에는 누구나 다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후보 추천위원으로부터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 두세 명에게만 최종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인대는 이런 내용의 홍콩 행정장관 선관을 지난해 9월 의결한 바 있습니다.
네, 반대 진영에서는 그런 후보 선정 과정이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간접선거로 뽑힌 행정장관들은 모두 친중국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민 스스로 행정대표를 뽑자는 취지로 직접 선거를 실시하자는 얘기인데요. 만약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거르는 과정을 거치면 친중국 성향이 아닌 인사는 입후보가 원천 봉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선거가 아니고요. 따라서 직접 선거를 의미가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반대 진영에서는 이번 표결 결과를 환영하고 있겠군요.
네, 입법회가 전날인 17일 행정장관 선관 검토를 시작하면서 입법회 주변에는 찬반 진영이 각각 집회를 열면서 긴장이 고조됐었는데요. 이날 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대 진영은 부결 소식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이번 선거안 부결을 주도한 의원 중 한 명인 반 앞에 앨런 롱 의원은 의원들이 신성한 표를 행사해서 가짜 보통선거안을 부결시켰다며 홍콩 시민들은 진짜 보통선거를 원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베이징 당국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행정장관 선거안이 결국 부결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관측층들은 정치적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새 선거안을 채택하기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간접선거로 행정장관을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범민주파 진영에서는 계속 안전한 직접 보통선거로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중앙정부는 이번 선거안이 부결되더라도 더 이상의 양보나 선관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런충잉 현 홍콩 행정장관도 이번 선관이 부결되면 정치개혁 작업의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찬반 진영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앞으로 정치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홍콩 시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홍콩 시민들도 이번 선관을 두고 여론이 갈려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홍콩 대학들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행정장관 선관을 찬성하는 의견은 47%였고요. 또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38%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이라크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대응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군요.
그렇습니다. 17일 워싱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는 애슈터 카터 미 국방장관과 마틴 댐프시 합참의장이 참석해서 이라크 ISIL 소탕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ISIL 대응 작전에서 이라크 정부의 더 큰 역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현재 이라크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공습과 훈련 등을 지원하고 지상작전은 현지 이라크 정부군과 민병대 병력, 순위파, 시아파 병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습작전은 ISIL 병력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등 분명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지상에서는 진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난달 ISIL이 바그다드 인근의 요충지인 라마디를 장악하면서 이라크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는데요.
네, 그런 보도가 많았는데요. 카터 국방장관은 17일 청문회에서 이라크 지상군 병력이 라마디를 ISIL에 내준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이라크군은 수적으로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자살폭탄 공격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쉽게 물러났다는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카터 장관에 따르면 미국은 당초 올 가을까지 이라크에서 ISIL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군 병력 2만 4천 명을 훈련할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정부가 모병한 병력은 7천 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카터 장관은 이라크에서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지상전의 승리가 핵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병력 확충을 위한 이라크 정부의 더 큰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도 최근 라마디가 속한 안바르주에 이라크군 훈련 지원 등을 통해 450명의 군사고문단을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네, 카터 장관이 또 이라크에 강하고 포괄적인 정부도 주문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라크는 순위파인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후 시아파 정부가 권력을 잡았는데요. ISIL은 순위파를 표방한 극단주의 무장단체입니다. 이라크 정부가 ISIL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 순위파 주민들의 민심, 즉 지지를 얻고 또 순위파 민병대 병력과도 협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까지는 그다지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라크인들의 민심을 얻고 또 ISIL과 같은 극단주의 세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강하고 포괄적인 정부를 주문한 겁니다.
네, 그동안 공화당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ISIL 대응 작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청문회에서는 어땠습니까?
네,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지난해 8월 이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전투기 등을 동원해 4,500개 이상의 공습을 실시했는데요. 아직까지는 ISIL의 기세를 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군의 지상군 파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17일 청문회에서 한 의원은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미국과 서방 세력이 이기고 있는지 아니면 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마틴 댐프시 합참위원장은 현재 ISR의 확산을 막고 있다면서 결정적인 승리는 현지 병력이 ISR을 물리칠 때만 가능하다며 미국은 공습과 지원에 주력할 것임을 재차 밝혔습니다.
네, 화제를 바꿔보죠. 전 세계 난민이 급증했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유엔 난민기구가 18일 전 세계 난민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난민 수는 6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는 1년 만에 800만 명이 늘어난 것이고요. 또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천만 명이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6천만 명은 유엔이 세계 난민 수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해 이렇게 난민이 급증한 원인은 뭡니까?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 등에서도 분쟁과 박해를 피해 계속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매일 4만 2,500여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겁니다. 유엔은 난민 대부분이 인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난민 발생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지중해와 동남아에서 해상 난민 사태도 심각한데요.
네, 지중해와 동남아 사태도 상각기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목숨을 걸고 바다로 나온 난민들이 침몰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서 리비아를 출발해 이탈리아로 오려는 난민들이 많고요. 또 동남아에서는 미얀마에서 박해를 피한 이슬람 로힝야족, 또 방글라데시에서 가난한 주민들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로 가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다가 버려지거나 선박 침몰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난민 처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유럽 국가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데요. 난민들로 주로 몰리는 이탈리아와 독일 등은 다른 국가들도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함으로써 부담을 나누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크 발터 독일 외무장관은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난민 수용을 국가별로 할당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런 방안에 반대하고 있고요. 또 난민 입국을 차단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춘 나라들도 있습니다. 발칸반도 출신 난민들의 서유럽행 경로가 되고 있는 헝가리는 최근 난민 입국을 막겠다고 밝혀 인권단체 등의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 동남아시아 지역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동남아 상황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닌데요. 수천 명의 난민이 바다에서 숨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변국들이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일단 일부 국가들이 임시로 난민들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숨통이 트였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미얀마 정부가 계속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자국민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면서 난민 사태의 원인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네,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회칙을 발표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네, 인시클리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카톨릭 교황의 회칙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인시클리칼이라는 카톨릭 교황의 회칙은 전 세계 모든 성직자들에게 보내지고 다시 전 세계 10억 카톨릭 신자들에게 전파되는 중요한 3억 교서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난 2013년 교황이 된 후 지금까지 단 두 번만 이런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교황의 회칙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교황은 인간의 탐욕과 자기 파괴적인 기술이 지구를 위협한 상태에 처하게 했다면서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극단적인 기후변화와 전례 없는 생태계 파괴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교황은 따라서 카톨릭 신자든 아니든 신의 창조물인 지구를 보존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온난화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 대신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대체하고 부유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할 것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말에 프랑스 파리에서 새 기후변화국제협약을 제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고 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더욱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는 인간이 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구온도 변화의 거대한 흐름에 의한 것이란 주장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규제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미국 공화당 의원들도 그래서 교황의 이번 발표를 앞두고 우려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회칙에서 지구온난화는 인간에 의한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교황의 이번 회칙이 앞으로 기후변화 방지 노력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은 오전부터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오전에 구름 많이 끼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낮 최고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신해주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5도. 강계 흐리고 한때 비가 예보됐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2도입니다. 해주와 개성은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해주 최저 20도, 최고 27도. 개성 최저 20도, 최고 28도입니다. 함흥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0도가 예상됩니다. 원산 오전에 비 예보 있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0도입니다. 장전 오전 한때 비가 예보되고 있고요. 최저 15도, 최고 20도입니다. 해산 오전에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3도입니다. 선동 흐린 날씨 이어지고 최저 13도, 최고 18도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물결은 1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현철이었습니다. 곧이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18일 전날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가 증오 범죄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사건은 역사가 깊은 흑인 개신교회에서 일어났고 목사를 포함해 9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한편 찰스턴 경찰 당국은 용의자인 사우스캐롤라이나 렉싱턴 출신의 21살 백인 남성 딜런 루프가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루프는 노스캐롤라이나 쉘비 소재 시설에 구금 중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이메뉴엘 교회는 19세기 초에 세워졌고 이 건물은 미국 남부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흑인 교회입니다. 동남아 국가인 태국에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라자타 라자타나빈 보건장관은 18일 중동 국가 오만 출신 사업가에 대한 두 차례의 검사 결과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장 치료를 위해 태국을 찾은 이 남성은 현재 전염병 치료를 위한 전문 시설에 격리돼 있습니다. 라자타 장관은 또 환자와 함께 입국한 가족 3명도 별도의 시설에서 관찰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행기로 태국에 입국할 때까지만 해도 이 환자는 메르스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심장 치료를 위해 태국 내 한 병원에 입원한 뒤 피로와 호흡곤란을 처음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 보건당국은 환자 접촉했던 병원 관계자와 비행기에 함께 탑승했던 여행객 등 59명에 대해서도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를 향해 지구의 환경적 재앙을 막기 위해 온난화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 가톨릭교회 측에서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과학적 증거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세기 중에 기후변화로 인해 전례 없는 환경 시스템 파괴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빈국들에 착취하는 세계 강대국들의 경제 체제가 지구를 막대한 쓰레기 더미로 만들었다며 이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체 없이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치적 또 경제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오염도가 높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부채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이번 환경보호회 측은 환경보호자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지만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은 이를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점차 개선되고 물가는 완만히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제보고서들이 18일 발표됐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6만 7천 건으로 집계돼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직자가 줄어든 것은 기업주들이 미국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 반등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유가가 최근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달에 비해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등 변동폭이 큰 상품 위에 물가는 1.7% 상승해 미국 중앙은행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에 비해 다소 낮았습니다. 이 밖에 미국 달러화의 강세로 미국의 수출량은 올 들어 수개월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해외에서 미국 상품을 구매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오는 2020년에 미국 10달러 지폐 여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새로 제작될 10달러 지폐는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수정헌법 비준 100주년에 맞춰 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10달러 지폐에는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이콥 류 미 재무장관은 17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더 뉴텐이라고 불리는 캠페인을 벌여 어떤 여성의 초상화를 선택해야 하는지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성이 미국 지폐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은 지난 1896년으로 당시 1달러 지폐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부인 마사 워싱턴 여사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스페인의 2-1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사상 처음으로 국제축구연맹 FIFA 여자 월드컵 16강에 올랐습니다. 세계뉴스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